지난주에 우리가 그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봤는데 오늘 다시 한번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서 조금 다른 구절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선 읽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이제 그 13절에 보면은 그 11절, 12절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 구원받기 전의 모습, 그것을 여기에서는 이제 구원 역사적으로 구약의 모습에서의 구약에서의 그 이방인들의 모습,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루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변하는가, 이제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11절과 12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얼마나 바뀌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됐는데 이렇게 우리를 바꿔놓은 것, 즉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은 이 구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됐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여러분과 공부했지만 계속 지금 우리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말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그런 구절들이 뭐 너무나 많죠. 한 몇 개만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게 되시면 거기에서 이제 이 천국에서 불려지는 그 새로운 노래가 그 노래의 가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그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냐? 예수님의 죽임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여기에 피로, 그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도 보시면 2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의 피로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가까워짐을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냐?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졌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와 가까우신 만큼 가까워졌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운 그만큼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여기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면 전에 즉 구약을 얘기하죠 여기서는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이루기 전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 똑같죠 지금도 그렇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수준, 구약 시절의 이방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안 믿는 사람도 지금 그런 사람, 즉 그분들이 이제 이방인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고 그러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들이라 그랬으면은 그럼 유대인들은 그때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말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 수준으로 가까워졌느냐 이런 말이냐 이 말이죠. 그런 말이 아니죠. 구약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수준에 엄청나게 모자른 수준이죠. 예배 드리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예배가 아니고 이제 제사죠.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 그렇죠? 한 명만 대표로 들어갔죠. 즉 하나님 보좌 앞에 바로 나오는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대표 한 명.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 성막을 보게 되면은 그 성막 자체가 계속 덮여 있죠. 왜 그렇게 덮여 있느냐? 그만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혀 있어요, 계속. 그래서 그 막혀 있는 거를 지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구약에서는 대표자 한 명, 1년에 한 번.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그래도 다른 이방인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있죠. 왜 다른 이방인들은 지금 그 지성소에서 거리를 보면은 유대인들보다는 항상 멀리 있어요. 왜 함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 아니면은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었던 모습은 가까웠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가까운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예표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는 것은 지금 완전한 가까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는 벌써 그 지성소가 예표하고 있던 그 천국을 지금 벌써 들어가 있는 그런 현실을 성경이 가르치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현실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느냐? 어느 정도로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냐? 구약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완전한 수준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그 미니스트리, 자기의 목회를 구약의 목회와 비교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써내려가는데 참 너무나 좋은 말씀들인데 저희가 자세하게 일절일절 볼 수는 없지만 좀 한번 쭉 읽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 이런 것이 지금 구약 수준하고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인지 한번 좀 보잔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저희가 한번 읽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즉 지금 그 뭐야 신약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신약의 목회를 지금 얘기하죠. 새 언약. 그런데 거기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즉 영어로 보면 letter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의문이라고 된 것이 영어로는 letter로 지금 그 뭐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언약의 그 ministry는 즉 이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하는 이 ministry는 이렇게 letter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한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런 레러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음은 이 레러는 무엇을 뜻하는 거로 생각이 되십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돌에 써서 돌에 써서 그러면 뭐가 돌에 쓰여져 있었어요? 십계명. 좀 더 이 뭐야 제너럴하게 얘기하면 율법이죠. 그러면 이렇게 돌에 쓴 그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그 목회는 죽이는 목회라 이 말이죠. 좀 심한 말을 하십니다. 이 지금 저 사도 바울이.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를 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계속 읽으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죽음의 미니스트리라 이 말이죠. 영광이 있어. 그러면 왜 구약은 율법의 미니스트리는 죽이는 거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전하는 것은 죽이는 목회입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예? 좀 조심해서 얘기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즉, 율법을 내가 행하여야 구원을 받는다. 즉, 행위로 구원을 가르치는 알미니안 주의는, 철저한 알미니안 주의, 뭐 이렇게 알미니안 주의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정말 철저하게 알미니안 주의는 죽이는 미니스트리예요. 왜? 못 지켜요 저희가. 제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죽으세요. 지옥 가세요. 이런 말이죠. 왜?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죠. 그게 바리새인들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가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영어로 하면 go to hell 이런 말이에요. 심각한 얘기예요. 왜? 그걸로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죽는 거죠. 그 율법이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읽으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게 하겠느냐. 구약에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목회도 영광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영광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없어질 영광이란 말이에요. 즉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잠시 없어지는 영광이란 말이죠. 그러나 구약에서도 그렇게 없어질 영광의 죽음의 그 목회도 영광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지금 영으로 하는 살리는 목회는 그럼 어느 정도로 영광이 더 큰 거냐? 즉 신약의 지금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은혜의 그 복음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모세의 얼굴에 그 없어질 영광,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그게 어느 때였어요? 생각이 나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을 때예요? 십계명을 받을 때죠. 그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얼굴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율법을 받는 그거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모세가 빛이 나고 있어요. 즉 그 율법의 목회도 구약의 목회도 죽이는 목회도 영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가려져 있어요. 왜? 수건으로 가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나서 가리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없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가리고 있어요. 보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위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영어로 보시면 그게 좀 더 분명한데 즉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영광이 없어지는 것을 못 보게 하려고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즉 그것은 뭐예요? 그 구약의 그 죽음의 그 율법의 목회는 완전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모세의 그 수준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구절에는 또 다른 말로 해서 구약을 설명합니다. 정죄의 직분. 아까는 죽이는 직분. 여기는 정죄의 직분. 율법이 그거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이 우리를 죽입니다. 그렇죠? 율법의 직분도, 즉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그러면 의의 직분은 즉 지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의를 줄 수 있는 그 목회는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지금 여기 보면은 구약하고 신약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요. 구약의 영광이 굉장히 커요. 그러나 신약의 영광은 너무너무너무 커갖고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구약의 영광은 아예 영광이 없는 걸로 얘기해요. 그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또 뭐라 그러냐 하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이런 단어를 이런 그 문구를 써요. 믿음이 오기 전에 즉 뭐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 믿음의 그 object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이제 완전하게 드러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즉 구약에서도 믿음이 없어요? 있죠. 그러나 우리가 뭘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의 그 질이 지금 신약에 와갖고 완전하게 된 이 모습을 보고 구약은 아직 믿음이 아직 오지도 않은 걸로 표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즉 신약하고 비교하면 구약은 이게 너무너무 수준이 낮아서 아예 없는 거, 아예 오지도 않은 거 이런 수준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뭐예요?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인하여 영광될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아예. 즉 구약의 영광도 엄청났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너무너무 엄청나서 그거에 비유하고 하면 구약의 영광은 영광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내려가신단 말이죠.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와 같이 안 한단 말이에요. 모세는 지금 그 영광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없어지는 것을 안 보여주려고 수건 가리는 그런 모세같이 우리는 안 한다 이 말이죠. 왜?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가려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수건을 들고 쓰여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구약 전체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완전하게 드러나질 않았어요. 부족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다.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 수건이 가려져 있는 구약 수준에서 읽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죠. 그들은 신약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러나 그런 분들은 그런 분이고 요즘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성경을 구약 수준에서만 읽으면 즉 예수님이 뭘 이루셨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전혀 무시하고 구약 수준에서 읽으면 아직도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수준에서 읽고 있단 말입니다. 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수건이 어디에서부터 없어지느냐? 어디에 가야 수건이 완전히 벗겨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 이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이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전하게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지금 이 율법의 그 목회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먼저 이해를 하시란 말이죠. 죽이는 목회, 정죄의 목회. 왜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냐 하면은 지금 이제 다시 우리 에베소서로 돌아가면 이렇게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그 가까워진 것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14절과 15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어떻게 화평을 이루게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절에는 백성들과 하나님. 그래서 이제 14절이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화평이 되고 그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화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화평이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어떻게 예수님이 화평이 되고 무엇으로 그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또 어떻게 예수님의 어떤 일로 하여 그 화평이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14절, 15절, 그 다음에 16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에도 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난주에 좀 그래도 꽤 자세하게 봤죠. 근데 오늘은 무엇을 좀 포커스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여기 보면은 이 둘로 즉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자기의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 두 그룹이 화평하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합하여 한 세 사람으로 다시 창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두 그룹이 완전하게 화평을 이루는데 지난주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 있는 담 그죠? 그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허물어 버리신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의문과 계명의 율법으로 우리가 풀었죠. 의문과 계명의 율법.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의문과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초점은 그거예요. 도대체 의문과 율법, 즉 여기에 말하면 율법을 폐했다는 말이 어떤 말이냔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담을 허시고 해갖고 그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봤는데 오늘은 한번 이걸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율법을 폐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에 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그 제사법이라 그러죠. 제사법. 제사법이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율법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 가지 종류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누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뭐 반대할 건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누지 않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그냥 율법이라고 얘기하지 무슨 어떤 종류의 율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신앙 고백이 그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서 우리의 그 율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성경 자체는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전체로 율법이라 그러지 그걸 무슨 이런 세 가지로 나누지 않는데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어떻게 나눠져요? 우리 신앙 고백에서 하나가 도덕법이죠. moral law, 그래서 도덕법. 이것은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주로. 그리고 제사법. 뭐 이런 그 번역은 제사법이라고 꼭 부르지 않으셔도 되죠. 그게 뭐 제가 그 한글로 번역된 거 보니까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번역한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사법이라 그러면 대강 알아듣겠죠. 이건 뭐냐면 제사에 관한 법들. 그죠? 레위기, 특히 레위 같은 거 읽으면은 율법이 쭉 나오는데 다 거의 제사에 관한 율법들이죠. 그리고 영어로 하면은 그 judicial law, 그 civil law, 즉 뭐예요? 이스라엘이 나라였잖아요, 나라.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사회법이라 그럴까요?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는 사회법이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뭐 뜻만 이해하세요. 사회법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관해서만 주어지는 법. 즉 어떤 겁니까? 하나 예를 들면은 무슨 너가 도덕질을 했다. 그럼 도덕질을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라는 법들 있죠. 그거에 이제 이 사회법이죠. 그래서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 율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세 가지로 나눠놓고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지했다는 말은 제사법과 사회법을 폐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도덕법은 폐지하지 않았다 이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이 제사법과 사회법을 폐했다. 그리고 도덕법은 폐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뚜렷하게 제사법은 폐해지고 사회법은 폐해지고 도덕법은 폐해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얘기를 안 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나 특히 갈라디아서 가면은 사도 바울이 그저 율법이 폐했다 그러지 저렇게 나누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그걸 지금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는 한번 이런 식으로도 한번 이해를 해보시라. 지금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 그 하반부에 보면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즉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지금 율법이 폐해져서 그 결론이 뭐냐? 여러 가지로 해도 돼요. 그러나 오늘은 한번 이걸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율법이 폐하여져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과 제가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요걸 좀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뭐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밖에서에서 여러분과 율법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에서 여러분과 율법의 관계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즉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셔서 즉 율법을 이제 또 폐하였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그걸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뭐가 변했냐? 여러분이 율법과 갖고 있는 관계가 변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 밖에서는 그 율법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율법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여러분을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 앞에 서면 죽어야 돼요. 왜? 그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죽이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율법이 여러분에게 그런 관계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아니,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정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여러분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단 말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대로 여러분의 그 능력으로 그걸 다 그 요구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여러분이 그 율법과 갖고 있는 관계가 이제 완전히 변했단 말입니다. 즉 율법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 못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구절입니다. 아예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오기 전에 즉 구약은 아직 믿음이 아직 안 온 것 같이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구약에 믿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완전한 그 믿음과 완전한 그 믿는 그 내용들이 이제 완전하게 다 모든 것이 저희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즉 구약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즉 예수님 오신 후에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전까지는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율법이 하나의 감옥소가 돼서 우리가 그 율법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즉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 때문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몽학선생, 즉 이 율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즉 이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면은 완전히 나는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 길을 찾게 되죠. 그렇죠? 다 죽고 싶진 않죠. 즉 살 길을 찾는데 그 살 길을 찾으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표현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율법이 그들에게는 적용을 못하죠. 왜? 그들은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잘났다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즉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뭐예요? 자기 잘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다 지키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 율법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은 그 율법이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선생으로 일을 못하게끔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나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면 예수님으로 인도가 됩니다. 왜? 죽으니까 예수님 아니면. 즉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감옥소 같이 갇혀놓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그 일을 효과 있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와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뭐야 지난번에 우리 저 갈라디아서 4장은 같이 한번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번 좀 읽어보죠. 4장 1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휴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세상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예요? 율법으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인간들을 이제 그 율법 아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우선 좀 몇 군데 읽고 함께 한번 합쳐보죠. 마태복음 22장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즉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온 율법을 다 종합하면 두 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온 율법을 종합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3장 34절을 보시면 8절을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면 보세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지금 예수님 밖에서는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입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렇게 죽어야 돼요. 즉 우리말로 하면 지옥으로 가야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죠. 다. 여러분 대신 완전히 다 율법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나를 죽이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이제 율법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을 완성을 하고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최대한 여러분의 그 노력으로 그 뭔가를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완성하는 사람이죠.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죽이지 못해요. 왜? 내가 그 율법을 완성하고 사는데.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을 완성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요. 그래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시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에 매여 있질 않아요. 이제 여러분은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하면서 삽니다. 그 율법을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목적에서 최대한으로 지키며 삽니다. 즉 율법이 이제 나를 죽이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올바른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즉 다윗 같은 분이 그 시편을 썼을 때 그 율법을 어떻게 표현해요? 자기가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근데 그게 구약 수준에서 보면은요, 대단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니고 율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신 나간 소리. 자기를 죽이는 것을 사랑해요.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율법을 이루시는 걸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 율법을 사랑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율법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날 죽이는 건데,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사랑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도 그런 신앙을 갖고 율법을 사랑하고 하는데 신약에서야 더 해야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정말 뭘 어떻게 뭘 잃어갖고 뭐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만 해주셔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순종도 못하는 주제에 정말 하나님이 뭘 하라는 것도 제대로 안 하는 주제에 뭘 자꾸 우리가 뭘 해갖고 바치려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우리 자식이 그러면 야야 그거 다 집어치고 야 내 말이나 잘 들어라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뭐 그냥 내 말도 안 듣는 주제에 뭐 그럼 다 귀찮단 말이에요 우리 수준에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뭐 하나님께 영광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 우리의 초점은 그분을 순종하는 거예요. 오베이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같은 얘기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은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그 뜻이 전해져 있는 그런 율법들,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것이 폐지됐다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더 힘을 내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폐지가 됐다는 얘기는 그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받고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율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못 지키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못 지키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킨 사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못 지킨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율법이 그를 정죄하고 죽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우리를 죽이지도 못하고 정죄하지도 못하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도 그 율법을 다 이룹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의 그 지금 거기 8장에 가보시면 좋은 말이 나와요. 8장에 보시면 3절부터 읽어드리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여서 즉 그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즉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즉 그 영의 미니스트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도 다 이루어져요.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벌써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율법은 이제 여러분이 더 이상 무서워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율법을 사랑하고 이제 그 법을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구약에서 보면은 그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왜? 두려워서. 죽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이유는 두려워서가 아니죠. 이제 무서워서도 아니죠. 내가 원해서란 말입니다. 내가 기뻐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순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사이에 담을 허는 것을 율법을 폐한다. 이렇게 또 지금 말하고 있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담을 허는 것도 율법을 폐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담이 뭐였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좀 얘기했죠. 바로 율법이었죠.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어떻게 나눴어요? 완전히 분리시킨 게 율법 아니에요. 지난주같이 제가 요번에는 기억이 나. 할례를 받아서 할례라는 법을 줘서 할례를 안 받으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즉 그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포함을 안 시켜버렸어요. 왜? 율법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그 뭐야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이방인들은 제외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즉 율법이 그 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그래서 이제 그 담이 그 이 모형적인 구약적인 그런 담들이 다 이제 무너진 거란 말이죠. 왜? 그 구약의 그런 율법들도 뭐예요? 예표 수준이죠.
할례를 받지 말라. 그 할례라는 것은 참 할례, 즉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할례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그 다음에 백성들하고 하나님도 무엇이 담을 쌓고 있어요? 율법이. 왜? 백성들이 그 율법을 못 지켜서. 그 율법으로 인하여 지금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의 담을 헐어요? 두 가지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율법의 저주들을 다 받으시죠. 죽어야죠.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신. 그렇게 하여 여기에 있는 담도 헐어버리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가서 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15절, 원수된 것,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지금 그 율법, 그 원수된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소멸하시고 폐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보면 아까부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신다 이 말이죠. 즉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로 평화를 이루고, 크게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평화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뭐 한국인, 중국인 다 평화고,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한국인끼리에도 서로 평화고, 그 평화가 죄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났었잖아요. 여러분이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거를 봐야 돼요. 죄라는 것이 딱 들어오니까 아담과 이브 사이가 완전히 파괴되죠. 그래서 아담은 원래 그 이브, 자기 부인을 보호해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이랬어요. 지금 뭐예요 벌써? 사이가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평화, 즉 서로서로가 갖고 있는 평화가 완전히 박살나는 게 4장만 가도 나오죠. 왜? 자기 형제를 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죽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라. 즉 이제 미워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또 다시 말하면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뭘 이루시는지를 이게 좀 깨달으셔야 돼요.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옵션이고 여러분한테 하실려면 하시고 마실려면 마시라. 아니 좀 하셔서 좀 더 좋은 기독교인이 되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부인하면 그럼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게 지금 어떤 것이 이루어진 건데? 성경에 보면은 그 한 사람, 한 몸을, 몸의 지체는 여럿인데 몸은 하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몸인데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즉 뭐예요? 우리 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팔이 없으면 세상 말로 하면 병신이란 말입니다. 즉 여러분이 빠지면
예수님의 몸이 병신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예수님 몸의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이 그 몸에서 빠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빠져버리면 그 부분은 병신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필요하고 저도 여러분이 필요하고 우리 서로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뭐 그러면 손이 아니면 손이 아닌 발은 그러면 몸에 속한 게 아니냐. 손이 발 보고 야 너는 발 그 냄새 나고 그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발이 없으면 예수님의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로 교회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나라 일을 생각할 때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남이 해도 해지겠지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하면 그 일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 한 몸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아십니까?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면. 여러분을 대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몸의 그 한 부분은 오직 여러분만이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서로 그냥 그 몸에서 어떤 사람은 팔의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서로 그 일들을 열심히 해서 지금 그 예수님의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또 무슨 뭐 전부 무슨 행위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왜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데 또 그렇게 표현하면 또 행위로만 생각하실까봐 또 하나님의 일은 그 예수님을 믿는 거라 그러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냐? 그럼 아버지가 보낸 그 자를 믿어라.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구원이 이루어져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어떤 거에 와서 정말 서로서로가 이제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돼서 서로서로가 화평을 이루는 즉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 한꺼번에 같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예,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귐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사귐는 그 사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라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죠. 왜? 이제 그 담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 예수님과 사귐으로 서로서로가 사귄다 말이죠. 즉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항상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사시는 겁니다. 그러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믿으시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이제 그런 삶을 살게끔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뭘 믿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현실을 믿으셔야 되는데 뭐예요? 이제 우리 서로서로 화평하고 있고 또 함께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서로 화평을 하고 서로서로 화평하는 그런 사이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면 이제 그 믿음으로 그 현실이 여러분 삶에서 증거될 거 아닙니까? 믿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화평한 사이를 이루시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참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교제를 갖고 사는 우리들이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서로 교제를 하고 있다. 다 담이 무너져 있다. 이걸 더 믿으시고 그 현실을 우리 같이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들의 그 천국의 현실이 즉 우리들의 그 구원의 현실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더욱 그 현실을 잘 믿어 잘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가 증거되어 예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크나큰 은혜가 저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시고 더욱 이제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저희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그 삶에 저희가 참여되어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저희를 저주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는 그 현실을 오히려 그 율법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비춰지는 또 더 예수님 안에서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